화요일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버지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이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어제 읽었던 말씀과 계속 연결돼서 나오고 있죠. 근데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짐에다가 숨긴 이유는 형들을 시험하기 위함인데, 왜 시험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처음에 형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를 질투해서 이렇게 이집트에다 팔아버린 그 상황이, 만일 베냐민에게 그걸 지우면, 이게 은잔을 넣어서 문제를 만들면 형들이 베냐민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재사게 그냥 베냐민을 버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를 버릴 때에 팔아버릴 때 그 형들이나 지금 베냐민을 두고 갈 그 형들이 변하지 않는 그때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실은 완전히 영원히 연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시험해 보는 것이죠. 과연 형들이 변했을까? 이것을 이를 일으키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4절에 유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가 넷째인데, 그죠? 형이 아니에요. 르우벤이 형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기록이 되면서 꼭 유다가 마지인 것처럼, 리더인 것처럼 기록을 해요. 어떤 느낌입니까? 유다가 지금 이제 그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우리 저번에 읽었던 이제 가나안 땅에서 곡식이 떨어져서 다시 이집트로 가야 될 때도 사실은 유다가 나서서 이제 일을 추진을 합니다. 유다의 말을 야곱이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요. 오늘도 그 상황이 또 드러납니다. 14절에 유다가 나오고 16절에 유다가 나오고 18절에 또 유다가 나옵니다. 앞에 나서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은전에 발견되어서 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유다가 말하기 시작했는데 16절에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자, 세 번 똑같은 말을 세 번 합니다.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내용 같은 말인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놀랬다, 당황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셔서, 자, 죄를 지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베냐민의 그 집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이 그들이 집어넣은 게 아니잖아요. 죄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요셉을 팔아버렸던 옛날의 그 죄가 결국은 이렇게 이런 문제를 일으켰네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렇게 갚으시는군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이 구절은 이제 44장,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이제 구절과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구절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제 그 구절이 끝난 다음에 이제 11절 가면은 이제 자루를 뒤져가지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에게서 은전에 발견되기 전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 훔친 놈은 죽이도 됩니다. 죽을 만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부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은잔을 훔친 자가 죽어도 됩니다. 그런 말을 빼버리고 우리가 전부 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이 이제 바뀝니다. 죽어도 된다 그 말을 빼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 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만 빼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너희들은 괜찮으니까 가라. 너희들 풀어줄게.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8절 유다가 그에 가까이 가서 이제 길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요셉은 베냐민만 종이 되고 다 가라 하면 형들이 다 갈 줄 알았던 거죠. 그게 보통 요셉이 본 형들의 마지막 모습이고 마지막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18절으로 유다가 정말 길게 말하는데 유대의 말을 잘 읽어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와요. 14번이나 나옵니다. 아버지를 정말 걱정하는 마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 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근데 자, 요새 한번 전공해 봅시다. 야곱은 과연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헬과 레아 사이에 있었던 그 야곱. 그래서 라헬만 사랑했던. 그러나 레아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기 좀 애매하겠죠. 정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라헬은 1등급이고 레아는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르우벤은 1등급이고 그 외에는 전부 2등급인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런 편애를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뭐 편애를 하는 게 뭐 큰 문제가 되었느냐. 여러분 편애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잊어버릴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고통이고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된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된 유다는 이 쭉 읽어보면 이제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사랑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하면 그렇습니다. 27절에 가면 야곱의 말이 또 나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고 틀며 찢겨 죽었을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 데려가고 하니 자, 분명히 야곱은 자기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를 말하지 않습니다. 야,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이 유다와 그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라헬의 자식 요셉과 루벤 외에는 다른 전부 다 사생한 거예요. 그냥 정실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서 그냥 얻은 그냥 자기 그냥 핏줄일 뿐이지 아들이라는 말도 못 들어요. 참 황당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야, 야곱이 뭐 이렇게 말을 할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걱정합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30절에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로 돌아갈 때. 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입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걸 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큰일 납니까?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수월로 내려간다는 말인 말은 우리나라 말 따지면 황천 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죠. 아버지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32절 주의 종이 네 아버지에게 유다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죠.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은 유다를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처음에 그 청지기가 잡으러 왔을 때는 그 훔친 자는 죽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다가 함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번에 33절에서는 자기가 종이 되고 형제들은 다 올려 보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셉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죠. 자, 오늘 우리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까요?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오래된 고통과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유다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이제 이거 유다의 그 상처와 그리고 이 집안의 문제를 보면서 내 집안이 아니고 남의 집안이니까 사실 무심하게 보는 편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 보면 야곱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대놓고 레아 이름, 자기들의 어머니를 아예 무시합니다. 수십 년에 걸쳤던 그 편애와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이 바뀌면 나도 바뀌겠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살아보면 그런 부분도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편애를 한 아버지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변화될 것인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잘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다처럼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것을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되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친구들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사실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거기에 기대를 걸면 지칠 수밖에 없겠죠. 힘듭니다. 물론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이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돌본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식들이 정말 사랑스럽다. 하지만 그들이 평생 동안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잘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변화가 잘 안 됩니다. 변화가 잘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시킨다고 왜 변화 안 되느냐를 쳐도 잘 안 됩니다. 모르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거나 나의 고통이 변화되거나 나의 어려운 상황이 변화되는 걸 바라보면서 그때가 되면 내가 변화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말이 유다가 지금 대표로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 희생을 하셨다고요. 세상을 때려잡고 능력으로 그냥 쓸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자기가 먼저 딛고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말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 제목 다시 말씀드리죠. 오래된 고통과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재개발 소송 그 협상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회가 오래된 상태로 너무 오래가면 낡아지면 참 어렵습니다. 새신자들이 오더라도 교회가 낡아지고 되면 참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왔다가도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고 하여튼 이 교회가 새롭게 되기 직전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너무 오래 지체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와 그리고 독감 등 연말에 이 환절기에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례교 아이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유다의 마음을 기억하며 기대하옵기는 참으로 오래된 고통과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극복하여 딛고 일어서는 신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나에게 상처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삶보다는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